조선 성종 때 일입니다. 임금님이 민심을 살피기 위하여 평민의 옷을 입고 암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허름한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밥상을 차려놓고 한 노인이 근심스럽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처럼 보이는 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며느리처럼 보이는 이는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오늘이 우리 아버님의 60회 생일을 맞는 환갑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구차하다 보니 뭐 달리 대접해 드릴 것이 없어서 저희 집사람이 머리를 잘라 팔아서 조촐하게 잔치상을 마련했습니다.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저는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춤을 춘 것입니다. 그 눈물겨운 잔치상을 받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종은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효심이로구나.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연후에 며칠 후에 과거 시험이 있는데 응시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응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아직 과거를 치를 만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종은 그래도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한번 과거 시험에 응시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성종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여 아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라고 그에 있었던 과거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험의 주제가 펼쳐졌습니다. 아들은 주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은 근심하고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춘다. 이 그림에 대하여 아는 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정성이었던 아들은 아버님의 환갑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술술 써내려갔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성종을 모시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화인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가려운 곳도 많고 추위도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등도 긁어 들이드시고 효도선도 이쪽 저쪽에 좀 갖다 놓으시고 몸도 따뜻하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들면 괜한 욕심이 생기고요. 무엇이든지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 그럴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러니 더 드리시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을 다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주여 한다고 모두가 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월은 교회력이 정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만난 분이 욥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끝내 그의 가정을 회복하고 그의 인생을 회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그런데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욥은 참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한 고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욥은 동방이라는 지역의 우스 땅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유하면 교만하기 쉬운데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순수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에 사탄은 욥이 많은 것을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제거하시면 욥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을 질투하고 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은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분명히 욥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도발을 허용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욥이 당한 고난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째로 재산을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은 아주 부자였는데요.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배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들도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방의 제일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적들의 공격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가끔 회사가 망하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이 완전히 휘지 조각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경우처럼 그러한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식을 잃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식에 비하겠습니까? 욥에게는 7남 3녀의 자식이 있었는데요. 10남매가 다 잘 자랐고 서로 화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댁에서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와 집에 석가래가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월의 사건을 보면 자식 하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수년을 가슴에 안고 저렇게 울먹이며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데 한순간에 열 자식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과 상심이 크겠습니까? 셋째로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부자였고 신앙도 좋았고 신실했던 욥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응은 참담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의 심령을 난도질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모두 다 그를 찾았으나 모든 재물과 자식들이 다 넘어지고 나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그를 업신여겼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그에게 침을 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가정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넷째로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뭐 재산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해도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나 충격 때문인지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에 그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발생한 겁니다. 이곳 저곳이 골마 터져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뼈마디가 쑤셔오는데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밤새 이리 뒤척 저리 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몸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뼈만 앙상한 말라깽이가 되었으며 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심지어 고름에 번식하는 구더기들까지 낄 정도로 아주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망의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닥치는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낙심의 말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나면서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탄식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탄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저주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이 고통의 기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개월 동안 이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한꺼번에 이루어진 일이다. 어떤 분은 30년 동안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라는 아주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의 기간이 아니라 아무리 짧은 고통이든 아무리 긴 고통이든 하나님께서 끝내 이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욥을 회복시키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욥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켜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욥의 육체적인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건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상처받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욥의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욥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는 고난에서 눈을 들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이 고난에 대하여 수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 고난에 대한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고난은 논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욥은 수많은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고통을 통하여 단순히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오늘날로 말하면 수많은 설교를 듣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 정답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단의 손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놀이개로 세상 사람의 조롱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회복하시고 모든 재산을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욥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켜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해석한다고 고난을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친구들과 논쟁한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연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으로부터 살아나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남가리 사랑에게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는 이 사이프러스로 가는 길에 미국 최초의 테마파크였던 너츠베리 팜이라는 놀이동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갈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뭐 차 문을 내리고 가는 것도 아니라 차 문을 닫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소리가 들립니다. 왜 속이 뒤집어지고 어지럽고 비명을 지르면서도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탈까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왜 타기 쉬운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위험천만한 청룡열차를 타고 저렇게 소리들을 지르나 참 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자녀들이 한번 가자고 해서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것이 쫙 가다가 위에서 딱 떨어지는 건데 한번 떨어져 봤습니다. 두 번 타라면 못하지만 한번 딱 타고 나니까 그 기분 짜릿합니다. 이 맛에 타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청룡열차가 안전하게 멈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릴을 즐기고 있는 것. 만약에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타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는 시련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은혜의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욥이 살면서 시련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은 계속해서 끝나갔기 때문에 욥은 남은 생애를 행복한 여생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픔의 시련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잘 믿어도 왜 고난이 존재하는가를 욥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말씀의 고백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아름답고 고귀한 생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어떤 정말 고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 부르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 인생을 정금같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그런 진정한 믿음 있는 신앙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욥이 그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은 용서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언제 돌이키셨느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할 때 돌이켰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었습니까?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재산만 없어지고 끝나는 거 아니라 자식까지 다 죽었냐는 겁니다. 너 자식 잡아먹은 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으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찌찌찌 맞아도 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그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가했던 가학적인 그 공포를 느끼게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욥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도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그냥 그때 태어났을 때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했던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신기하게 친구들을 용서하고 다 품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욥을 공경해서 돌이켜 갑절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욥의 형제 자매, 부자였을 때는 그냥 함께하고 막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난하게 되니까 다 자신을 버렸던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다 끌어안아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가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이들이 와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위로해주면서 각자 캐시타 금조각을 하나씩 나눠주고 금고리 하나씩을 주면서 욥을 위로해주었다는 회복의 역사가 다 일어난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자들이 화해했을 때 분명 그의 아내와도 화해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까지 다 품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갑절의 축복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10남매를 주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다 주셨는데 왜 자녀들을 20남매를 주지 않고 10남매만 주셨을까? 그것은 죽어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갔고 욥이 천국 갔을 때 천국 한복판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다 당한 후에 이 고난의 시험을 다 통과한 후에 140년을 살며 성서학자들은 욥이 시험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한 70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세의 고난을 다 통과하고 이런 어둠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았느냐?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나이가 다 되어 죽을 때까지 손자가 아들이 손자를 낳고 손자가 또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4대까지 가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결론이 뭡니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은혜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이런 자녀들이 축복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캐나다에 살 때 제가 애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는 참 그런 일들이 이게 불가능한데요. 캐나다에 유학을 가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뭐 늘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그다음에 놀이터에 와서 애들하고 노는 겁니다. 한 번은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아이가 애들과 놀다가 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 기둥을 향하여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다급한 소리로 애를 막 부른 겁니다. 네 앞에 기둥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알았다는 겁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손 딱 흔듭니다. 그런데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기둥에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놀이터에 보호대가 있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걱정이 돼서 달려온 엄마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다쳤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래도 엄마는 아이에게 맞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디 다친 죄가 없느냐고 아이를 가슴에 푹 안아주는 것입니다. 뭐가 엄마 때문에 부딪힌 겁니까? 지가 한눈 팔다가 부딪힌 것이지. 그런데 이 모습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저에게 떠올려지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하나님을 막 때립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내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뗐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하나님께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들한테도 잘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못한 것은 너 때문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게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엄마가 그립고 엄마가 주는 음식이 먹고 싶고 엄마 품이 그립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줬던 그 엄마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왜 이렇게 뭐가 바빠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고 참 엄마가 원망스러움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상하게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를 원망합니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사장님을 원망하고 사장님은 사원을 원망합니다.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지가 잘못해서 했는지는 모르고 부모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원망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원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이 그 원망을 접고 그 불평을 접고 오히려 용서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품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갑절의 축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이고 하나님은 영혼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났고 영혼의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고 영혼의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을 기리는 날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어머님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아버님께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돈을 벌기 위해 이 조지 워싱턴이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배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배를 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은 좋은데 너를 잃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간곡히 말리는 것입니다. 그때 워싱턴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이걸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님이 하도 간절히 얘기하셔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너는 내 부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틀림없이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머니의 말대로 조지 워싱턴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만 먹는다고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에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람에 대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누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자가 들어버린 시어머니 계속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이 땅에서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한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는 계란 행상을 해서 문재인 아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의 시대에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 뭐 떡 장사도 하고 계란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사를 하면서 아마 우리들을 키워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희 어머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한국의 시장에서 황금 계란집을 하셨습니다. 이름이 또 보이시죠? 황금 계란. 여기서 계란 사가면 다 황금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황금 계란집 하셨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계란집 문을 닫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계란 장사 아들이 득세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른 장사 안 하시고 계란 장사 하신 어머님이 감사했습니다. 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또 다음 세대가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삶을 살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또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 잘 찾아뵙고 끝까지 그분들을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 영적인 리더십 중요합니다. 우리 순장 순모님들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영적인 어른들 여러분께 잘 모셔주시고요.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꽃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꽃 받으시고요. 꽃 못 받은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장치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